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뭐 이제 가끔 경험할 수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모처럼 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늘 가던 데 가기에는 뭐 세부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같은 데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가던 데 가기에는 좀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식당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식당을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근사하게 해놓은 식당이 오픈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를 가기로 한 거예요. 정말 식당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아, 세부에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식당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근사하게 식당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서 아 이게 그냥 분위기만 봐도 그냥 무슨 음식이든 다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거 분위기였어요. 종업원이 와서 메뉴판을 건넵니다. 살펴보니까 메뉴판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사진을 너무 잘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음식 값을 딱 보니까 값이 약간 좀 다른 데보다 아마 인테리어 값을 더 받은 것 같아. 조금 더 비싸. 그래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몇 개 골라서 주문했어요. 기다렸더니 드디어 기다리던 요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별론 거야. 딱 떴는데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다 별론 거야. 아,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그렇죠? 나쁘잖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이 돈 주고 먹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웠고 그냥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자꾸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식당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또 부부끼리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여기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왔더니 이렇게 됐다고 뭐 이런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근사하고 메뉴판도 근사한데 그 식당은 맛이 빵점이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메뉴판도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음식 맛 아니겠어요? 음식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당이 인테리어 뭐 사무실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하는 쇼룸도 아니고 패션 잡지 사도 아닌데 인테리어가 좀 부족해도 메뉴판이 좀 어설퍼도 뭐 적어도 음식 맛은 좀 확실해줘야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음식 맛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음식 맛이 떨어지면 아무리 인테리어에 그 식당에서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치장해 놨어도 그 식당에 두 번, 세 번 가기는 어려워요. 가기가 쉽지 않아요. 안 가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는 그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오늘 제목이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좋은 시설? 요즘은 이제 교회들도 인테리어를 엄청 화려하게 하거든요. 좋은 시설, 뭐 좋은 환경,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엄마들이 교회 선택할 때 이제 교회 프로그램 보면서 아, 여기는 우리 교회 애가 나가도 좋겠다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런데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골라갈 수 있어요. 이제 한국은 이제 골라갈 수가 있어요. 뭐 좋은 프로그램, 찬양팀의 찬양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하겠죠. 다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뭐 하늘이 뭘 것 같아? 어? 말씀?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그냥 이게 정말 어떤 분은 저는 사실 설교 원고를 안 쓰면 설교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이요 너무 잘해. 이 성도들을 그냥 확 웃겼다가도 그냥 확 그냥 울렸다가도 다 그냥 들었다 놨다 다 할 만큼 정말 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이 스피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좋아야 되죠. 설교도 좋아. 설교도 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으면 좋고 설교도 중요하죠.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의미 없고 우리 모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영적인 열매들은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다른 게 다 갖춰 있어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한 뒤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에 걸친 엄청난 공사였고 성전은 대단히 화려하게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그냥 건물이에요. 잘 지어놓은 그냥 건물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자,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매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각 지파의 족장들 또 온 나라 안에 모든 주요 인물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성 안에 지금까지 모셔 있었는데 그 다윗이 특별히 만든 장막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완공한 성전을 향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도 그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사실은 약간 구릉지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은 더 언덕이에요. 더 언덕.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솔로몬은 온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성전 앞에 딱 모셔둡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 위에 지금 성경 구절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법궤가 지금 여기가 지금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모셔 있는 장면이고 온 백성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온 백성들과 함께 이 법궤를 성전에 두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이 양과 소를 제물로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 후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로 들고 지성소로 그것을 그 법궤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중앙에 저 법궤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솔로몬 성전은 이게 좀 그림이 작긴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이만큼이 이제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은 크게 몇 군데 이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이제 성전 마당이겠죠. 여기는 이제 성전 뜰이라 그래요. 성전 뜰이라. 여기 지금 여기 다 벽이 다 이렇게 쳐 있습니다. 벽이 쳐 있고 여긴 지붕이 있는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 있어서 여기는 뜰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요거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인데 성전 뜰과 그리고 성전, 그리고 요 성전은 또 두 군데로 나눠요. 성전과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전 뜰은 지붕이 없는, 말 그대로 지붕이 그냥 없는 곳이고 뜰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지성소는 지붕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전의 뜰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든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여기 이제 요게 이렇게 성전의 지금 단면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지금 다 금으로 둘려 있는데, 이 앞에는 번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제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놋바다죠. 놋바다라 그래서 물탱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성전 앞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금촛대라든지 뭐 금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성막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도 똑같이 조금 더 이제 더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됐죠.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가장 안쪽, 여기 성전이 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여기를 앞부를 성전이라 그러고 요 뒷부분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이게 벽으로 하나 돼 있죠. 여기 이제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지성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서 본 지성소 위에서 지금 본 그림이에요. 위에서 본 그림인데, 자, 여기에 있는 조그만 게 이제 법궤입니다. 법궤의 그림을 조그맣게 보이고 있는 거고, 법궤가 요 자리에 놓여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룹이라 그래요. 천사의 모양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는 두 날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법궤를 이렇게 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있냐면 십계명입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면 여기 십계명의 두 돌판이, 여기도 지금 천사의 모양이, 작은 천사의 모양의 법궤 뚜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이 밖에는 큰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법궤의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성전 복원식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가 주인공이에요. 물건이 주인공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호렙산이죠,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관계라는 거는요, 언약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져요. 모든 건 다 언약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 결혼이란 약속으로 맺어진 거예요.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맺어졌는데, 부부가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깨, 이런 거 이제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정조를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깨면 이 결혼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결혼 관계 자체가, 왜냐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여러분, 친구도 언약 관계예요. 친구도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너에게 솔직하고 너는 나에게 솔직해야 돼, 이런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 있는데 이걸 친구 중에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걸 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관계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는 모두 어떤 언약하에 관계가 맺어집니다. 관계가 없는 사이는 둘 사이에 어떤 언약도 없는 관계,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란 게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처음에 받았죠.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두 돌판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잖아요. 깨트리잖아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죠.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을 다시 들고 내려옵니다. 자, 이거예요.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깨질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언약궤 속에 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넣어두게 하셨어요.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 가장 거룩한 장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이 장막을 쳤었던 그 한가운데 위치해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천막을 치고 다녔잖아요. 각 가정들마다 천막을 하나씩 쳤단 말이에요. 그 천막을 쳤는데 그 천막을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치고 그 가운데에는 뭘 뒀어요? 언약궤를 뒀어요. 성막을 뒀어요. 성막.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물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임마누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거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서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면 성막으로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게 하고 그 가운데에다 성막을 주고, 성막을 두고 그 성막의 중앙에다가 이제 법궤를 뒀던 거예요. 자, 그 법궤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갔어요. 마지막 사사시대, 이제 여호수아 지내고 이제 사사시대가 다 끝나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거의 마지막 사사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깁니다. 뺏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걸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신 것 같은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블레셋에 재앙이 내려서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죠. 다시 돌려줍니다. 법궤는 약 100년 가까이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을 돌다가 블레셋 도시도시마다 그냥 다 막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냥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거의 100년 가까이 보관하게 된 거예요.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된 이후에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1차로 언약궤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하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2차로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다윗은 특별히 지은 자신이 지은 장막에 그 언약궤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텐트에다가, 텐트를 그냥 특별히 지은 텐트예요. 거기다 그냥 언약궤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을 때가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사무엘하 7장까지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 언약이라 그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장차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도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그리고 산속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부터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디 다윗 예루살렘 성에 모셔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다가 그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8장부터 다윗의 놀라운 승전의 모습이 기록되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시니라. 아멘. 아람이라는 거는요, 당시 북쪽에 있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 아람의 수비대를 둬요, 수비대. 그 아람이라는 거는 지금의 뭐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이고, 또 뭐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와 다 연결된 지역을 보통 이제 아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람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강대한 지역인데, 이 아람의 수비대를 둘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서 매년마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다윗의 나라가 강대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8장 1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북쪽에는 아람, 남쪽에는 에돔, 남쪽 지역 전체를 또 다윗이 정복하고 수비대를 뒀어요.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법궤로 옮겨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 다윗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는 언약궤를 다윗이 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사모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났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떠났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딸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딸하고 같이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뭐 역사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세계 역사 흐름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종종 얘기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역사를 빼고서는 2000년대 유럽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빼고서는 유럽 역사 2000년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기독교가 먼저 전파되어지고 이 기독교를 통해서 유럽이 문명이 사실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또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때가 있었고, 프랑스를 비롯한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건설했어요. 식민지 자체가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의 상황이라든지 영국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참 기독교적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나라들이 지금은 유럽이나 영국의 기독교 비율은 3%밖에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이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이 영국같이 영국 국교가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그런데 영국 국교가 무슬림으로 바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무슬림이 더 많아지니까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요. 자, 영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개신교인들이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미국으로 건너가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한 100년 정도. 100년? 100년 조금 넘게 미국은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기독교가 사실 몰락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중에 기독교 인구는 60%에서 70% 정도 봅니다. 교민들 같은 경우, 우리 한인 교민들 같은 경우요, 70% 80%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뭐 한인들 비율은 굉장히 높은, 요즘 뭐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갔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7, 80%의 교민 보고만, 지금 여기 세부는 뭐 너무너무 낮잖아요. 근데 한 7, 80% 돼요. 그리고 지금 역사상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다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기독교 선교가 금지된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억 명.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종교가 자유롭게 이게 전파되기 시작하면 과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2억, 3억 되는 거는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세계 역사의 축이 마치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처럼 이 축이 어디로 옮겨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같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도 뺏겼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처럼 이런 또 열심히 있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세계 교회 성장학 학자들이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샘플로 삼아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성장한다. 뭐 이런 샘플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학책에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샘플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건 세계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지금 10대 강국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떠돌아다니다가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다윗이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서 그 법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다윗 성에 들어온 이 언약궤 때문에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성에 모셔 있었던 이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오는 건 역시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제사장이 그 구름을 위해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짙은 구름으로 성전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졌다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특별 연출을 통해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이거는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목숨을 미리 봤죠. 자기는 잘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할 줄 알았어요. 그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잘했으면 좋았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차라리 내가 품꾼 중에 한 명이 된다면 먹고는 살 수 있겠다.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돌아온 둘째를 아버지는 전혀 책망하지도 않고 달려가셔서 그를 반겨 맞고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죠. 그리고 신발을 주시고 몸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반지를 끼워주죠. 이 반지를 끼우는 거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다 회복이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있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를 기본으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사로 쓴 찬양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과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서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 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차 모르겠지만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에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도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언약궤를 뺏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뺏긴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떠나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눈물과 절망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